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인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오늘도 저희가 계시의 말씀으로 받고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래 인생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그 귀하신 뜻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과 지혜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이 우리 가운데 확인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비추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분야를 가리켜서 흔히 이제 기독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독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독론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기능적인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기독론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루는 기능적 기독론, 이 두 가지로 기독론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혹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이 본질적인 기독론에 대한 진술은 한 30% 정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루는 기능적인 기독론은 약 70%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본질적인 기독론에 대한 내용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주제를 다루는 이 기능적인 기독론의 분량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연약한 인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이 그 지력이 우리에게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사실을 직접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셨고 그 물으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자신의 본질을 말씀으로 계시하시기보다 대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5장에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정작 자신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도 38년 된 병자는 알지 못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그의 부모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모는 출교를 당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하자 다시 재차 그 아들에게 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맹인이 되었다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유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절대로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병이 낫거나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 일이 반드시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던 사건이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긴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에게로 갔던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획기적인 사건 자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항상 갖게 만들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오병 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부터 무엇을 가르치셨죠? 그때부터 정작 복음을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하면서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좀 어려운 말씀을 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때부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가? 라고 말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도 종종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유익들,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으로 삼아 말을 하긴 하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인격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뢰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유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표적만 나타나지 않고 표적은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표적에 대한 해설이고 설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스토리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을 곧바로 문자적으로 대입하여 지금도 기도하면 병고침 받는다. 지금도 기도하면 문제 해결 받는다. 라는 식으로 적용하다 보니 성경이 명하지 아니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일이 되지 않자 스스로 실족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는 바대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그 영혼이 부활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육체까지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장치로서 표적으로 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접하면서 내 영혼의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오래된 질병을 알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총 7번 등장합니다. 1장 49절, 3장 18절, 5장 25절 등등에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딱 3번 등장합니다. 5장 25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0장 36절과 11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와 구분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부와 구분되는 존재로서 성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을 갖고 있는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물론 안 믿는 분들한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는 항상 성자는 성부와의 관계성 안에서 성자를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말할 때 성부를 제외한 성자만을 염두에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 버릇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성부와 성령은 제외되는 소외시킨 성자만을 염두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실을 곳곳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죠.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오병 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나중에는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 기자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련 지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이 이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정작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성자인 나도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저라는 존재가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한 인격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민다라고 말할 때 제 육체를 제외한 영혼이나 영혼을 제외한 육체만을 민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자를 제외한 하나님만을 믿을 수 없고 또 성부를 제외한 성자만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할 때 물론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부를 제외한 성자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만약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이하를 잘 살펴보시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자들이 이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느냐? 그 첫째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아들의 음성을 즉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생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죠. 그렇죠. 아무나 숨을 불어넣는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가? 바로 성자가 성부와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모세가 신명기 30장 2절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내 생명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존재하게 될 이 세상은 본래부터 있었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토록 존재했던 존재는 딱 한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창조를 받지도 아니하셨고 낳은 바 되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보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보증이시라면 성부께서 낳으신 성자는 과연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자 역시 성부와 함께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부만 생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고 성자도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이다. 맞지요?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자이십니다. 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자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므로 스스로의 원인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자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원인이 다른 누구에 있지 않고 성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나 성부와의 관계에서는 성부가 성자의 원인이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글들을 남겼는지 우리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성부와의 관계 안에서 성자가 누구신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다져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도 생명을 갖고 계시지만 누구도 생명을 갖고 있느냐? 성자도 진정한 생명의 원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표현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신 성자 안에 뭐가 있는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또 써보냈는데 요한 1서 1장 2절에도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성부께서 가지고 계시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났죠? 성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성자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사도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자가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세상에서 생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성자 그분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살기를 바라지요. 단순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진정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는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21절 22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그런데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독특하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그 성부에게만 뒀기 때문이죠. 그 권한은 성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다 성부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온 윤류의 생사를 결정하는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죽고 사는 것은 의사나 직장 상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생명의 근원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권한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잘 살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심판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24절 말씀은 외우고 암송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나 그 다음 구절은 잘 암송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능적인 기독론에 대한 이해를 갖기를 바라서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본질적 기독론에 대한 관심은 보통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4절 말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아버지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죄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전도 폭발 훈련을 혹시 받아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제가 SF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전도 폭발 훈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 제일 먼저 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도 폭발 훈련에서 제일 중요하게 암송하는 이 구절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아 누리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유익을 어떻게 설명하는 걸 잘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까? 얻었다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는 과거로 번역해서 얻었고라고 해서 마치 과거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마지막 날까지 기다렸다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영생을 얻게 된다.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현재적 영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갈 때 어떤 때는 앞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될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것을 현재적 영생이라고 부르는가? 본문 25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 그래요? 곧 이때라 그래요. 따라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은 장차 예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어떤 때를 가리킵니까? 여러분과 지금 제가 살아가는 바로 현재적 시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자의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했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실제로 살아나는 이 현재적 영생을 얻는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있다라 그래놓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살아나리는 말이 미래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재형이에요. 지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생을 지금 얻게 된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 현재적 의미에서의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은 어떤 것이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영생을 설명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그분과의 인격적 관계를 누리며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영생의 상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확신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격적 작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다면 나는 죽고 천국 들어간다라는 확신은 그것은 과한 확신이에요. 현재적 영생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기만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말을 암송만 하지 마시고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영생을 소유한 신자다운 삶의 내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인격적 작용이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현재적 영생만을 누리게 되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적 영생, 종국적 영생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2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 믿을 때 이런 영생의 유익도 받아 누리지만 또 어떤 유익도 얻게 되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심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죄받은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정죄받은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생을 얻긴 했지만 죄의 잔존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살아 없어지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시에도 교리응답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화적 차원에서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죠?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나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탄식하고 절망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죄를 지었지 너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신자다운 정체성을 제대로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범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정죄를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정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현재적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이 잘 나타나고 있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현재적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시간이 중요하지요? 설교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개신교 교회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보통 좀 요란한 교회 가면 이 앞면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뭐 표 같은 거, 뭐 성구 같은 거, 배너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저의 교회당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보고 있죠, 그죠? 옛날에 신부들은 회중을 향해서 바라보지 않았어요. 회중을 등지고 제단을 바라봤죠.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더 이상 제사드릴 필요가 없고 이미 완성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필요성만 있기 때문에 설교자가 여러분들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조금만 어렵게 이런 내용들을 전하면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그냥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물론 지적인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나 복음의 이런 내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채 믿음이 견고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오늘 제가 드린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유익이 어떤가만 살펴보지 마시고 이런 유익을 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들을 가르쳐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고 물으셨지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줬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참 신비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갖지 않은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이 신비인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도 신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언제 행하시는가? 말씀이 선포될 때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감각을 갖게 하시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지적인 감각도 갖게 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모든 뼈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다귀밖에 없습니다. 죽은 송장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라고 말했는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내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1장 말씀의 성취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목회하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공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누리는 기쁨도 정말 큽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걱정할 일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대로 내가 뭐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자책감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적인 상황이 저한테도 다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치 아무리 건강해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힘들죠.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힘들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힘듦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도 참 크죠. 어떤 때 기쁨이 클까요? 한 영혼이 말씀으로 변할 때 큽니다. 지난 화요일 날 남성도 모임을 저희가 가졌는데 한 성도님이, 저는 그 성도님의 고백을 진정으로 듣습니다. 골프가 취미였는데 성경 읽기가 취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교회 안에서 기능과 역할은 수행해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오늘날 조국교회 문제가 어디에서 발현되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신앙인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역할과 책임만 부여받아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에요? 자아숭배라고 말해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남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지 말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고요.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좋은 학교 가고 또 어디 취직되고 시험에 합격할 때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다 바래지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한들, 그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가져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한 영혼이 변화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환호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석탄을 캐는 데가 있나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보령이나 삼척 이런 데 가면 석탄을 캐는 광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수십 명이 갇혔다라는 그런 뉴스 70년대에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구조대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구해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지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사고 때 건물 더미 그 잔해 밑에서 한 아이가 살아나오는 그런 일들이 날 때 한 그 여성이었는가 하여튼 제가 기분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온 국민이 그 생중계를 보고 박수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난 사람도 죽습니다. 다 썩어 없어져요. 이러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죠. 이 영적인 생명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는가? 그가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는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영적인 감정과 정서가 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있는가? 그게 바로 영적인 생명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했지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36장 이런 데 보세요. 귀가 있어도 귀먹으리요. 눈이 있어도 소경인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귀먹은 사람이 아니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정말 달게 즐겁게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본 목회자들이 때로 예화를 사용해서 웃기기도 하는데 지나놓고 나면 예화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 옆에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직접 듣겠으나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에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음성을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성경 말씀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글을 인용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구약시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날 아들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죠. 인류를 향한 최후 통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 우리가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의 생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음성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신문에 인터넷 뉴스에 뭐라고 말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현재적 생명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아가 종말적 생명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바대로 제 장모님이 11월 초에 소천하셨고 만 7개월 만에 제 장인어른도 소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상을 치렀습니다. 두 분의 시신을 입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불에 타고 남은 유골을 바라보면서 정말 인간의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데려오시는 그때 그 육체가 부활하게 되고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이 결합되어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보는 것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을 육신의 눈으로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염두에 두셨던 우리 주님께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에는 없거나 혹은 별로 나타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구약의 어떤 본문의 예언의 성취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물으시겠죠. 어떤 본문의 예언의 성취냐?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다니엘서 1장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말했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라고 말했는데 이 깨어나라는 이 단어는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라고 말하니 부활해라는 단어와 사실은 똑같아요. 아나스테손타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본문을 다니엘서와 연관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증거는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 찾으셨는데 7장 13절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한번 보세요. 7장 13절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인자됨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성부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바로 이 성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오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거지요. 앞으로 우리가 종말론적인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느냐 그거예요. 부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만 걱정하시면 됩니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삶이 너무 어려우면 그저 오늘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그런 분의 마음을 100% 동감합니다. 저 역시도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께서 이 정도로 하도 그냥 불러가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생에서의 죽음이 삶의 끝은 아닙니다. 이 생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사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원한 극락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극심한 고통과 우린 가운데 영생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재의 영생의 상태를 소유해서 마지막 날 종말론적인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로서의 삶을 현재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난 증거를 보이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현재적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자의 삶의 정체성이 그렇다고 말해요.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살펴봐야 될 주제는 최후 부활과 선행과의 관계입니다. 언뜻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이 여부가 선한 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서 마치 행위에 따라 심판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현대신학계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것입니다. 유보적 칭의론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적 칭의를 받지요. 의롭다함을 받지요. 그런데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확정되는 최종적 칭의의 상관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최종적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존 에드워즈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원인적 칭의로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되는 신자의 선행을 표현적 칭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해가 되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원인적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 칭의의 근거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그것은 표현적인 칭의다. 즉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드러나는, 서술되는 그런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면 보편적인 일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가,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신자가 드러내는 영적인 선이에요. 물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잘 사용했잖아요. 손자를 보면 무조건 좋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모자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나오는 선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선행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될 영생이 얼마나 분명한 영생이 될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화를 가지고 칭의를 확인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왜 그렇죠? 그러면 실족하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의 선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런 예를 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냐 배나무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죠, 그죠? 자, 근데 겨울에 열매가 있지 않을 때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배나무가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거 필요한데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의 정체성까지 뒤집어 놓을 정도로 열매를 너무 믿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인적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다. 이걸 기억하고 이 영생의 삶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시고 또 이 새 생명이 나로부터 기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 안에서 이 귀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이해와 지식 없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들었던 말씀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